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폴리케이 국축토크 크크크 치킨이 아닙니다. 케이리크 토크 크크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욱입니다.
조용입니다.
네, 서로정입니다.
자, 오늘 10월 26일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팟빵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는 저희 폴리케이 멤버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 3시 또는 4시 그 사이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거의 조희종 기자가 많이 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시간이 맞는 게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정규직 전환된 막내 기자 빼고 막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희종 기자가 포폴리스트의 메디슨입니다.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메디슨 아... 칭찬인가요? 이왕에 손흥민 누군가요 그러면?
손흥민은 우리 통기자.
아, 그런가요?
네, 여기 그리고 다니엘 레비.
인효용은 뭔가 인효용?
효용이는 이제 로메로.
아, 그렇군요. 아, 우리 여러분께서는 메디슨, 조디슨과 조디슨 기자.
기자가 몇 명 없습니다.
저희가 한때 기자가 8명까지 있었던 적, 8명이었죠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4+1
K리그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그렇죠. 외국인 쿼터처럼
4+1+1이네요 소정 기자도 저희 네.
저는 아세안 쿼터
그렇군요. 네. 다른 대기업으로 떠나는 허 기자님은 케인이라고 케인급까지는 아니었고요.
바로 이직했던데
또 이직했어요.
바로 이직했어요.
은돈벨레로 합시다.
나폴리 갔다가 은돈벨레나 시소코 정도로
네, 우리 허돈벨레
나갔으니까
네, 억울하면 돌아와. 자, 하여튼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뭐 어떻게 뭐 별일 있었습니까? 아이폰 15로 바꾸셨더라고요.
네, 저 새 핸드폰이 왔습니다.
네,
티타늄.
네, 내추럴 티타늄.
좋습니까?
네, 이게 근데 제가 전에 미니 핸드폰을 썼는데
보기에
네.
똑같은데. 네.
그 확실히 무겁더라고요.
아, 무거워요?
무겁죠. 네.
무거운
이게 거 더 무거워졌죠 전작보다.
전작보단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가벼워졌어. 네,
티타늄으로 바꿔서 가벼워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워낙 작은 걸 썼어가지고.
여러분 저희 뭐 애플 뒷광고 아닙니다.
아직 C타입 아닌가요?
C타입입니다.
C타입이에요? 네. 이제 C타입으로 다
그거 하나는 메리트가 있지.
네.
그거 때문에 샀습니다. 네.
에어팟 프로2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뭐 바뀌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제 바뀌는...
이제 C타입 버전들이 네. 나오고 있죠.
아, 그렇군요. 조유정 기자, 조디슨의 근황은 애플
네, 핸드폰 구입.
근데 보통 휴대폰 하나 사면 또 이것저것 많이 바꾸지 않나요? 껍데기도 일단 사야 되고.
그렇죠. 제가 원래 껍데기를 안 끼우고 다녔는데 네. 이게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비싼 핸드폰을 쓰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케이스를 씌웠습니다.
애플케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아, 그럼 왜 듭니까 그런 거?
저는 잘 안
들어요. 애플케어 들어요?
아, 저는 그 땡근 마켓으로 중고로 샀는데 네. 들어있더라고요.
아, 원래 그 들어있으면 더 비싸게 팔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시세가.
근데 네, 그게 도움이 되나 잘 모르겠네.
일단, 한 번이라도 깨지면 도움이 되는 걸로.
네, 저는 2월인가 3월에 애플케어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리퍼 신공을 한번
풀어트야겠네요.
네, 리퍼 신공을 한번 바르려고.
배터리를 막 교체하고 이런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저는 벌써 배터리 효율이 90%대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하. 인양농님께서 휴대폰 광고 방송 이거 아유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K리그 토크 방송에 광고가 들어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채널을 막라하고. 네.
슬리피.
슬립백 춤?
네, 어제 문선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고 쳤는데 저는 그게 슬립백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슬립백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감스를 버린 건가요?
네, 약간 그게 약간 공중부양, 초전도 춤이라고 해서
춤으로, 네. 네,
바닥을 이렇게 닿지 않는 것처럼 간 건데 문선민 선수는 스텝마다 모두가 쭉쭉쭉쭉 갔는데
그렇군요.
아, 아이폰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수원 삼성이 네. 유튜브에 이제 구단 선수단 관련된 컨텐츠를 올릴 때 아이폰이 등장하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전에 이게 수원 선수단이 좀 너무 아이폰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걸 뭐 쓰는 개인의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계속 노출되니까 팬들 사이에서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아니 제 얘기잖아요. 삼성전자 아니고.
네. 뭐 그래도 수원 삼성이라고.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후원을 저기 지원.
그렇게 따지면 전북 선수는 수입차 타면 안 되겠네.
전북 선수들은 일단 공식적으로 훈련장에는 수입차를 갖고 오면 저 밖에다가 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타잖아 어쨌든 간에.
타긴 타죠. 네. 근데 뭐 이게 되니까 이동국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절대 무조건 현대차만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 삼성전자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위기의식이 상당하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 다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막 이슈도 많이 됐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수원 삼성 구단의 위기의식이 아니고
삼성전자
위기의식. 네.
수원 삼성은 팬들, 당연히 위기의식이
있어요. 팬들은 수원 삼성의 위기의식이 뭘까 이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당연한데.
수원 삼성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는데 좀 요즘 그 뭐지 그
정바다
사이버 인간
정바다
예 아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이제 프로 스포츠 협회에서 지금 밀고 있는 컨텐츠라서
아니 근데 분위기도 너무 안 맞잖아.
넌 신혼이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은 안 올라오는데 그 수원 거기 엄청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뭐지 좀 언팔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가지고 뭐야 나 얘 팔로우 안 했는데 뭐야? 왜냐면 이게 그 사람 공유 이렇게 뭐 파트너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요즘에 인스타 좀 바뀌어가지고
그 정발단가 뭔가를 제가 팔로우 안 해도 예. 제 피드에 뜨잖아요 그게
수원 삼성을 예. 팔로우 하고 있으면은 예, 정발다가 수원 삼성을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 떠버리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놀랍게도 예. 정발다가 왔던 포항전을 이겼습니다.
아, 정발다가 사이버 인간인데 와요?
왔었어요. 그냥?
어떻게 와요?
왔죠. 와서 컨텐츠 계속 찍었죠.
누가 대역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펭수 같은 거예요?
AI인데. AI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예.
아무튼 뭐.
하여튼 뭐.
정반합 씨가 누구길래.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래서 수원 팬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냐 네. 눈치도 없냐 이러다가 약간 그 뒤로는 우리의 승리 요정이다.
야 이게 수원 팬들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 어떤 징크스 같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간절함. 수원이 지금 모두가 강등인데 유의하고 있지만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는 뭐 근황이 뭐 있나? 제 근황이 뭔가요? 아, 휴가를 다녀왔고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바다 건너 다녀오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가볍게 갔다 왔고요. 네, 가볍게 갔다 와서 한 번밖에 안 싸우고 왔습니다.
영세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진작에 입을 막았었어야 했는데.
제가 밤 10시에 호텔로 들어가다가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가 총콘을 먹고
라면입니까? 라면입니까?
라면이죠. 예.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그랑 듣고 접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남자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K리그 토크에 빠질 수 없는 광주의 이정효 감독입니다. 네.
네, 광주가 이제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울산을 만났습니다. 울산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을 만났는데 홈으로 불러들여서 1-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올 시즌 이제 맞대결 네 차례 네 번째였는데 처음 두 경기는 졌거든요.
네.
패배였는데 2연승을 이 경기 포함해서 달리게 됐습니다.
아, 그게 또 매력이에요.
배워서 이제 갚아나가는.
그렇죠. 상대가 모을 때 첫 경기 한번 이기고 그 뒤로 지고 이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좀 발전하는
성장에 나가는 느낌.
진화하는 모습.
네. 초사연 지나가정을
그렇죠. 네. 참 매력적인 팀입니다.
요즘에 그 우리 마성의 이정혜 감독이라고 네.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정혜 감독 팬이 생겼어요. 제 와이프. 감독님 멋있는 것 같아.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외모도 준수하시고 이제 좀 매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 광주 벤치 뒤쪽 좌석은 우리 광주의 여성 팬들이 선수들이 아닌 이정혜 감독을 보러 오는 예, 팬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광주의 효리뉴. 네. 아주 매운맛 혀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날 경기 전에도 한번 매운맛을 가동하셨죠.
아, 그래요?
티모.
아, 그렇죠.
네, 티모의 일가를. 네,
티모 부상으로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이제 복귀를
안 들어왔을 하는데. 거예요. 어젠가.
감독 이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5번 선수라고 그러죠. 네,
감독 이름 모르니까.
네. 그래 가지고 뭐 안 들어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현 감독이 그 일찍 보내줬죠. 그렇죠. 네덜란드에 가서 치료도 받고 좀 쉬다가 오라고 했는데 이게 MH 휴직기 때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계속 아직 회복 중이다. 뭐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재명 감독하고 직접 하지 않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거에 또 이재명 감독이 살짝 빡 해가지고 안 와도 된다.
계속 그러니까 통해서 이야기한다. 뭐.
약간 이재명 감독은 그거라고 오해를 그거라고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계약권 관련해서 간을 본다.
아, 예. 계약이 언제 끝이에요?
제가 알기로 옵션이 연장 옵션이 있는데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구단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재용 감독은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울산전에서 믿고 쓰는 조커 네. 회장님
이건희 선수가
네 이건희 선수
후반 42분에 골을 넣었는데 이건희 선수가 올 시즌에 교체 투입돼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2경기 뛰었는데 그 중에 18경기가 서브였고 그 중에 5득점.
그리고 세 골이 후반 40분 이후에 나온 극장골이었습니다.
저 골이 과정도 엄청 좋았죠.
그렇죠.
네, 측면 쪽으로 파이널 서드 측면으로 해서 파이널 서드 들어왔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집어넣고 이규 선수가 살짝 찔러준 거를 이건희 선수가 방향만 살짝 돌리는. 전날도 저기 조현우 선수가 미친 선방쇼를 그렇죠.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한 방에 딱 무너졌습니다.
야, 근데 울산이 미친 선방쇼를 해야 될 정도의 경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골 나왔는데 진짜 경기 수준이 높았어요. 이게 경기 밀도가 높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 긴장감이 계속 있는? 야, 이거 진짜 한 번만 실수하면 그렇죠. 무너질 것 같은데 그걸 양 팀이 버티고 버티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거기서 이건희 선수가 또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득점하자마자 이정현 감독에게
달려가서
달려가서 둘이 공중에서 막 하고 예.
자 이거는 이름답게 대기업의 강한 모습
특히 현대가를 상대로
현대가를 상대로 올 시즌에 3골 넣었다고
와. 5골 중에 3골이 한 골이 이제 전북 현대 상대로 넣은 거
자동차 상대로 한 골 중공업 네. 상대로 두 골
저 남자 저 선수 수원 삼성이면 어떨까
왠지 더 버프를 받아
수원 삼성에서
수원 삼성은 지금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네. 이름값 이름빨이 있으니까
아, 네.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 건희 선수 있긴 있었죠
김건희
네, 그렇죠. 김건희
선수죠. 네. 아무튼 울산 상대로만 두 경기 연속
결승. 네, 울산전 두 골인데 네. 다 이제 직전 경기도 결승골이었고 이번에도 결승골로 넣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 그러니까 이정희 감독이 자기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아예 안 쓰잖아요. 뭐 그 이브릭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기용을 하는 선수들은 이정희 감독 밑에서 정말 최고치를 찍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용병술에도 등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2위 포항하고 승점 2점 차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포항 1대 1로 비기면서 네네. 승점 2점 차가 됐고
인천하고 비겼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4위 전북과는 승점 5점 차입니다.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아직 뭐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 2위에 오르면 ACL 엘리트 네. 새롭게 네. 이제 네. 가장 최상위 대회가 된 엘리트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고 3위 해도 아시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1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아, 산술적으로 1위는
거의 울산이 다 져야만
그렇죠. 네. 울산이 다 지고 광주가 다 승리하고
포항도 적절히 네. 미끄러져서 네. 네.
근데 뭐 광주가 다 승리한다는 거는 뭐 포항이 또 1패를 한다는 그러니까, 의미니까
그러니까. 아. 야 어쨌든 2위만 해도 이거 엄청난 거죠. 지난 시즌 올 시즌에 승격한 팀인데 아무튼 ACL 진출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진출권을 따도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AFC에서 요구하는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클럽 라이센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광주가 그거를 충족시키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광주 축구 전용 구장이 시설 안전 문제라든가로 인해 가지고 변수가 발생하면서 기본 그 조건들을 몇 개를 못 채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는 AFC 챔피언스 리그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에 바로 옆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가면 하면 되지 않냐 싶은데 네. 광주 월드컵 경기장도 문제인 게 지금 3년 넘게 그 경기장을 안 쓰다 보니까는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거의 다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그래서 거기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교체해야 돼. 잔디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광주 월드컵 경기장도 축구 전용 구장도 다 AFC 챔피언스 리그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팀 경기장을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를테면 뭐 전주라든가 뭐 어디든 다른 데 가서 근데 그런 거는 아예 그 일단 염두에 안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도 사실은 인프라 문제 갖고 여름부터 계속 좀 적극적으로 말을 해왔었잖아요. 목소리 높여왔었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훈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지금 또 저런 부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이정현 감독의 결론은 우리가 결 성과를 내 가지고 구단이나 시에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솔직히 이재용 감독 정도 성과를 내면 그전 감독들도 다 그랬지만 한 대 갈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예. 네, 뭐 사실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발언을 꾸준히 하는 것만 해도 전 대단하다 봅니다.
그렇죠. 미디어데이 때 ACL을 나가야 우리 구단이 네.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러면서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죠.
뭐 결과적으로 이 팀에 오래 있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팀을 맡고 성과를 내면서 좀 발언권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독이라고
봐요. 이재명 감독이 이제 말이 독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좀 네. 밑에 또 계산이 많이 깔린 부분도 있고 이재명 감독이 거의 유일하게 최근에 이제 그 대구 FC 조강래 대표이사에 대한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존경한다. 네. 네. 네, 그분을 존경한다라는 얘기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뭐 띄워주는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분인데 거기도 저는 그거예요. 왜 저분이 조광래 대표이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네. 조광래 대표이사 가장 큰 업적 이룬 게 인프라 그쵸. 개선이잖아요.
대구 FC 경기장 꽉꽉 차려놨습니까?
네, 경기장 네. 클럽하우스 이거를 싹 바꿔놨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또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요.
좀 굉장히 좀 멋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무엇보다 그러니까 축구팀은 뭐 다 필요 없고 성적 일단 뒷받침이 돼야 무슨 얘기도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좀 반응들이 와요. 네. 일단 광주 시의회에서 최근에 이 문제가 시정 현안에서 네. 예, 시의원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시에서는 방향이 있냐. 시에서도 뭐 시의회에서 열심히 또 예산안 통과시켜주면은 저희도 노력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팬들도 일단 이정현 감독을 재계약시켜서 길게 잡아달라는 거 요청하고 인프라 개선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경기장 안팎에서 계속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야, 이재용 감독 재계약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그리고 지금 올 시즌에 성적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수당이 많이 지금 뭐 좀 예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졌다 하는데 그래도 광주는 과다 지출.
그렇죠.
예상보다 네. 훨씬 많이 지출.
너무 많이 너무 잘해가지고.
구단이 예상했던 승수를.
예상이 다 털렸겠는데 이미?
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지금 그 노동일 대표라고 구단 대표이사 계신데 예, 이름답게 네. 예, 열심히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정 뭐 질문 이런 거 18일 날 했던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24억을 새로 차입을 했을 정도로 뭐 계속 투자를 하고 어쨌든 이런 것도 많이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24억을 미리 땡겨온 거니까 내년 예산안 마련에 대해서도 뭐 계속 이렇게 좀 후원 기업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시장 구단주가.
자 아무튼 뭐 일단 진출권 따고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광주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거론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담당자들은 아니 뭐 챔피언스리그 내년 하반기에 하는데 일단 따면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이제 이재용 감독은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울산 졌습니다. 광주한테. 하지만 포항이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우승이 확정이라고요?
땡큐 인천. 네.
현재 이제 승점 67인데 네. 이제 포항이 1점 인천과 비기면서 1점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네. 이제 승점 8점 차가 됐습니다. 현재 4경기가 남았는데 이번 주말 경기를 치르면 이제 3경기 남겨둔 시점이 되니까 이제 우승의 윤곽이 확실히 확정될 수 네. 있습니다.
승점이 네. 9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면 그렇죠. 자력으로 이제 우승 확정.
울산은 무조건 이기고 포항이 이기지 못하면 이제 무조건 울산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네, 이번 주말에 포항은 이제 전북이랑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 울산은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하는데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이 경기가 네. 이제 18,000명 정도가 들어오면은 울산이 이제 처음으로 홈 30만 관중 넘긴다고 해요. 근데 우승 확정될 수도 있는 경기니까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또 여기서 승리를 해서 우승을 확정한다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연속 우승을 리그 네. 할 수 있게 됩니다.
구단이 창단하고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승 두 번 했었는데
그렇죠. 네.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네 번째 별을 달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이번 35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 짓게 되면은 이제 우승 확정 지은 상태로 트로피가 이제 36라운드에 울산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가드 오브 안으로 하는 것이냐.
보통은 확정 직후 경기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연맹에 물어봤는데 네네. 이게 별도로 딱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드 오브 안어를 이제 시즌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막 전, 다음 그렇지. 시즌 개막 전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잡고 있고 그것도 이제 양 구단 간에 미리 합의가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에 사전, 그러니까 35라운드 우승을 확정한다고 해서 36라운드 포항전에서 가도 가도바너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좀 웃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울산이 우승했어. 근데 울산에 뭐 A 선수가 다음 시즌에 전북을 이적을 했어. 그런데 다음 시즌에 전북에서
실제로 그랬죠. 네. 아마노준.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림이 예, 좀 멋은 없네요. 재미있는데.
아마노준이 그랬었죠. 네.
당장 올 개막전도 그랬죠.
아마노준은 후회하고 있을까요? 올 시즌을?
근데 어제 또
골도 넣고 어제 네 뭐
힘드신 분이니까
돈도 많이 맞으면 되는 거죠. 뭐 사랑 받고 하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에 확정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상황이 더 길어지 애매하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6라운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항전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또 포항이 이겨버린다면 어쨌든 하다가 이제 거의 끝까지 갈 네. 수도 있게 되는
반대로
거죠.
울산이 포항을 상대로 결과를 내고 우승을 확정지어버릴 수도 그렇죠. 있는
맞대결에서 확정을 지을 수도 있는
어쨌든 저 경기에서 또 양 팀이 엄청나게 자존심을 걸고 승부할 수밖에 없는
포항이 네. 이렇게 시즌 막판에 울산 물밀기 적이 많잖아요
최근에 많았죠 그렇죠. 네. 특히 김규동 감독이 주특기였죠
그렇죠. 네. 그거를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갈지 이번 주에 결정을 지을지 요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신돌성님께서 전북 울산 경기 왜 울산은 왜 원정 3연전이냐 맞습니까? 일정이 원정 3연전이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울산이 원정 3경기가 아닌데요?
아 3연전이 아니라 원정은 3경기냐?
저거는 네, 이상한 댓글에 제가 답변을 한번 네. 방송에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원칙 그러니까 경기 배정의 원칙은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모든 상황을 다 홈 두 경기, 원정 두 경기를 하면은 아예 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연맹에서는 그런 상황들은 좀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다섯 경기니까 어떤 팀은 세 경기 할 수밖에
4경기죠,
없죠.
네 경기죠.
네 경기. 네 경기인가요? 잠깐만.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 경기를 치르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다시 붙는 팀들은 이제 네 경기씩을 치르게 네네네. 되는데.
근데 이번에 홈 두 경기였는데. 27라운드가 홈 경기였고 1라운드가 홈 경기였던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전북하고 최종 라운드가 또 울산 홈에서 열리니까
아 울산 홈에서
왜 전북이 울산 원정을 1년에 3번을
반대로 이해를 했네요 지금 예.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일정상의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상위 순위인데 원정을 5경기 중 원정을 3번을 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전북 울산 경기에서 왜 울산이 홈 경기를 더 많이 하냐?
프로축구 연맹은 네. 예, 일정을 다 마무리 정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네. 예,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울산의 우승이 이번 주 확정이 될 것인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원 강원 지금 서로 네가 가라 강등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성과를 못 냈습니다.
수원이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제 포항을 이겼기
무려
때문에
무려 포항을 네. 네.
뭔가 이제 기세를 끌어올린 채 파이널 라운드에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첫 경기에서 제주 원정에서 0대로 패했습니다. 김건우 선수, 유리조나탄 선수한테 연속골을 허용하고 만회하지 못하고 네. 무득점 패배를 당했고
사실 제주도 엄청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거기다 두 팀 다 비슷한 시기에 감독 대행 체제로 네네네, 그렇죠.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조국 대 연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였는데 경기를 봤을 때 잘 준비한 쪽은 제주였다. 선제골이 너무나 잘 그 약속된 네. 세트피스 플레이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원이 당해버리면서 경기 흐름이 제주로 급격하게 넘어갔고 전반에만 이미 두 골이 나오면서 제주가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야, 하필이면 FC서울 레전드 감독이네요.
네, 네.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자, 윤경 감독 대행이 팬들의 질타는 당연하다. 남은 4경기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겠다. 네.
보니까 그 팬들이 올려준 영상을 보니까 경기 끝나고 또 수원도 많은 원정 팬들이 왔는데 염기훈 감독대행하고 지금 저 염기훈 감독대행 부임하면서 주장이 바뀌었죠 김보경 선수로 두 사람이 이제 팬들이 건네준 확성기를 잡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기훈 감독대행은 뭐 본인 책임이고 그래도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김보경 선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참.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데 자 어쨌든 뭐 지금 같은 시간 서울 원정 경기를 치렀던 강원인데 수원이 졌기 때문에 이 경기 승점을 땄다면은 좀 강등권에서 다이렉트 강등이 좀 더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31분에 동쪽골 넣었지만 3분 만에 실점을 하면서 졌고 강원 팬들이 이제 윤정원 나와 콜을 했다고
네, 그렇게 이제 네. 좀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원 팬들 요청을 했고 이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왔는데 윤영 감독이 화내실만하다 팬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어려운 팀 와서 이렇게 한 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 중반에 온 감독들은 참 뭐 감수하고 가는 거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것도 약간의 스토리라인은 지난 33라운드 때 이제 그때도 이제 강원 팬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하려다가 한번 누르고 네. 예, 꼭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끝냈는데 전날 경기 끝나고 윤주환 감독이 멀찌감치해서 그냥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락커룸을 들어가 버리니까 강원 팬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더 서운해져가지고
언제부턴가 인사하는 게 이제 예. 루틴이 됐어요 다
네. 예. 나와 이래가지고 윤주환 감독이 락커룸에 다시 나와서 예, 거기서 이제 죄송하다 얘기하고.
네, 아무튼 두 팀으로 다이렉트 강등 경쟁은 좀 좁혀진 상황입니다. 지금 수원FC가 승점을 그래도 많이 따서 6점 차까지 11위 강원하고 좀 벌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대전하고 네. 홈 맞대결 예정이 돼 있는데 대전 상대를 올 시즌 한 번도 못 이겼네요. 네,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수원FC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잔류를 확정을 했죠, 산술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대전과 만나게 되는데 올 시즌 대전 상대로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스토리가 많은 그렇죠. 그런
저 하나은행 인수 이전에 네. 굉장한 라이벌리가 또 있었죠, 대전 네. 수원과.
주세종 선수가 최근 이제 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원과 이제 강원 상대로는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벌리 의식을
그래. 주세종 선수의 그 코멘트가 수원 팬들을 울렸죠. 수원 팬들 봐라. 아. 우리 수원 팬들 저렇게 슬퍼하는 거 우리가 대전 팬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원 팬들이 막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대전 출장한테 들어야 되냐면서
네, 뭐 네. 수원은 진짜 네 수모를 겪는 상황인데
이미 저때 맞대결 때도 네. 대전이 그 걸개로 한번 좀 수모를 줬죠. 예, 네, 약간 약간 강등 눈앞에 약간 대전이 그때 그걸 하면서 다른 구단들도 이렇게 수원을 꺾을 때마다 지금 좀 계속 약간 조롱성 네. 외침을 하고 있는데 구호를 하고 있는데
자, 강원은 이제 제주하고 홈에서 경기하는데 여기도 제주한테 올 시즌 한 번도 못 이겼고 네.
두 팀도 사실 승리가 올 시즌에 많지 않기도 한데
그렇죠,
또 이제 이번 맞대결 상대들이 다 한 번도 못 이긴 상대들입니다. 제주 상대로는 2무 1패 강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수원 강원이 이번에 그 마지막 라운드 맞대결 잡혀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게 다이렉트 강등이 아니더라도 강등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정말 단두대 매치가 될 수 있는. 아, 이게 뭐 제3자들한테는 꿀잼 매치가 되겠지만 두 팀한테는 진짜 끔찍한 경기가 되겠네요.
두 팀 다 약간 팬들도 아, 이 정도 졌으면 진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하는데 서로 계속 지는 바람에 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경기까지 가게 된다면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어디 홈이에요?
수원 홈이에요. 근데 거의 흐름이 지금 보면은 저 1점 저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 느낌상 아마 38라운드에서도 저 상태로 양 팀이 맞대결을 갈 것이다. 강원은 지지 않는 승부, 수원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승부 그런 양상을 보면 그것도 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예.
그렇죠.
지금 또 배성재 아나운서 말로는
그렇죠.
저때 이제 두 팀이 그 확정이 강등이 확정이 안 되면은 쿨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경기를
네. 아, 방송 중에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더 지금
수원 강원 쿨픽이면
누구를 이렇게 게스트 불러서 웃기도 애매한 분위기.
약간 참 분위기 자체가
정바당 가게 오면 되겠네요. 네. 아, 걔 인스타 피드에 저 안 보냈으면 좋겠어.
경기 전에 또 감독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기 야외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분위기 엄청 삭막할 그렇죠. 것 같은데.
수원, 강원 다 뛰었던 은퇴 선수가 있나?
수원, 강원.
오범석 딱 좋네. 근데 오범석 선수도 뭔가 이렇게 두 팀 레드 색깔이 좀 세진 않잖아요.
수원을 조금 더 네. 수원에 좀 더 막 그게 왜냐면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염경 감독 대행을 초대해서 영상 찍었더라고요.
공평하게 김병수 감독이 나와서.
최고인데? 양쪽을 이렇게 너 흥행의 신이구나.
김병수 감독이 나와서
와 이거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머리 양기신 채로
풀쪽에서 보면은 이거다 이러면서
김병수 감독 해설하면 되겠네.
김병수 감독한테 죄송하지만 재미 면에서는
잔인하네.
모두에게 잔인하고 김병수 감독한테도 잔인하고 수원 강원한테도 잔인하고.
그렇죠. 김병수 감독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약간 책임감 본인이 어쨌든 좀 책임감이 있는 팀들이니까 아직까지. 강수 팀에서 외성재 하면서 이런 질문하면 재밌겠네요. 어딜 더 싫어하세요?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는지 말고.
아 그런 거. 아.
어디가 잘렸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의미심장한. 어쨌든 굉장히 좀 그 그림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실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FC 서울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이 뭐 어쨌든 강원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그 결승골의 주인공이 그쵸? 지동원 선수였어요. 아, 진짜 무려 지동원 선수.
지동원 선수가 계속 그 네 뭐 좀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는데
몸 상태 이슈도 있었고 네. 뭐 얘기도 했고 이러면서 못 나온 기간이 좀 많이 길었죠.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달에 광주전 이후로 이정효 시대 이전의 광주를 상대로 골을 넣은 지 2년 2개월 만에
한 805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2021년 나왔습니다. FC 서울에 세 시즌 동안 리그 22경기
한 시즌에 22경기도 사실 많은 게 아닌데 네. 세 시즌째인데 22경기고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이렇게 좀 이 세레모니하는 모습인 거죠. 네, 두 손 꼭 모으고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팬들한테 골 넣는 법을 잊은 것 같았다. 이 골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2011년 아시안컵이니까 그때가 만 20살. 네. 만 20살에 아시안컵 원톱 뛰면서 득점 2위였었죠 그때.
득점 1위가 구자철.
구자철 선수가 그 아래에 뛰면서 득점왕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진출하고 뭐 맨시티 상대로도 뭐 골 넣고 뭐 뽑았고 하면서 그렇죠. 정말 엄청난 정말 그 뭐랄까요 그걸 출발을 했었는데 네, 부상이 좀 발목을 잡았고 굉장히 좀 감동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서울 오고 와서도 두 번 했죠 무릎 쪽 수술을 두 차례 받아가지고 서울 팬들도 좀. 약간 인내심의 바닥이 온 듯한 말들도 많이 했었고 네. 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또 득점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김진규 감독이 또 끝나고 나서 지동원 선수의 그런 어떤 노력,
그렇죠.
불굴의 어떤 그런 정신력, 마인드 이런 건 좀 후배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없는 선수랑 또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처지와 비교와 스스로도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날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제 골 넣고 인터뷰하는 것도 민망하다. 팬들한테 죄송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성용 선수도 인스타에도 뭐 글을 올렸고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해줬는데 기성용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좀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믹스존 인터뷰 내용 네. 이제 기사화돼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의미심장하다고도 볼 수 있는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FA를 앞두고 있죠.
그렇죠. 올 시즌이 끝나고 이제 계약이 끝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 이 경기가 이제 정규라운드 마지막 경기였죠. 비기기만 해도 파이널 A를 확정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전북에 패하면서 파이널 B로 떨어졌던 네. 이 경기가 끝나고 아예 시즌이 끝난 것 같았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중 이제 상반기 가장 좋았는데 확 꺾이는 바람에 이제 실망이 컸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올해 계약이 끝났는데 어떤 게 팀에 필요한지 내가 팀의 세대 교체에 내가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명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 의미는 확고하죠. 기성용 선수가 FA가 돼서 뭐 팀을 떠나서 이적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해외를 가면 몰라도 해외를 딴 데 갈 것 같진 않은데
아마도 이제 대다수는 지금 저거를 이제 은퇴에 대한 고민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서울 구단 반응은 반드시 재계약하도록 선수하고 진중한 얘기를 설득하겠다.
감독이 누가 오실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영향을 뭐 미치겠죠. 그래서 구단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선수는 본인은 죄책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팀의 어떤 발전을 위한 자극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기성용 선수 감독을 굉장히 잘할 거라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생각 갖고 있는데 기본 축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그 와이프인 한혜진 배우가 그 이영규 씨 유튜브에 나와서 그 얘기했죠. 집에 오면 한 시간 동안 자기
축구 얘기하고 축구
선수. 이영규 씨가 바로 우리 딸은 자기 남편
거기도 안 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하지만 지금 벌써 선수를 그만두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길지 궁금하지만 좀 많은 팬들에게도 함께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K리그2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하고 김천이 지금 다이렉트 승격자리. 여기도 이제 수원 강원만큼이나
그거하고 반대 분위기죠. 네, 그렇죠. 반대 여기는 상황에서. 내가 갈 거야.
네. 두 팀 다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네. 저쪽에서는 네가 가라 강등이고 네가 남아라 K리그 1이고 네. 여기는 우리가 갈게 K리그 1인데 자, 박진석 감독이 지난 시즌 중반에 그 이상한 감독의 뒤를 이어서 나 그 감독 너무 싫습니다. 이름 뭐였지? 페레즈. 주머니 손 빼! 페레즈 감독의 뒤를 이어서 물려받고 굉장히 힘들게 시즌 마무리했죠. 그때 박진석 감독 진짜 엄청 초췌했습니다. 맨날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팀을 지금 재구축을 해서 올 시즌에 선두권을 계속 질주하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라이벌은 김천 상무입니다. 두 팀이 승점 2점 차인 상태로 선두권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맞대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남은 일정들은 두 팀 다 뭐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뭐... 부산은 부천, 전남, 충북, 청주를 만나고 그쵸? 김천은 김포, 경남, 서울, 이랜드를 만나는데
그 맞대결로 인해서 결국 순위가 뒤바뀔 일은 없으니까
네.
예, 각자 승부에서 상대가 미끄러지길 바라면서 자신들의 할 일을 다하는
그렇죠. 이번에 부산 홈에서 경기를 이제 하는데
중계 가시죠?
네, 중계 하는데 일단 부산은 사실 비기기만 해도 소득을 거둔다고 할 수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부산이요?
부산이
부천하고요?
아니 이번 부산 김천 맞대결
맞대결이 없습니다.
맞대결이 없습니다.
아, 맞대 없습니까?
부산 대 부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김천이랑 부천이 헷갈리셨고.
아니, 그 이 얘기를 그러니까 김천을 그러니까 정종용 감독을 서울 이랜드가 매길 수 있다.
마지막 라운드에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예, 했는데. 예. 아, 김천 예. 서울 이랜드가 매길 수 있다. 예. 서울 이랜드 팬들은 이제 학수고대를 하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서울 이랜드 팬들 안 좋아하시죠.
사실 뭐 감독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감독이 책임 없는 것은 아니니까.
3년 네. 동안 어쨌든 좋은 지원을 받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K리그2에 관심이 없다니요. 제가 중계를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산이 이제 부천, 전남, 충북, 청주 이렇게 경기 남아있고 김천이 김포, 경남, 서울, 이랜드
난이도 차원에서 본다면 부산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상대들
그리고 부천 이번에 만나는 부천이랑 충북 청주가 아직 플레이오프권의 확정이
전남도요.
네, 전남도요. 전남까지도 예. 있고 세 팀 다 확정이 안 된 팀이고
격렬하게 이제 항전할 그런 상대들과 그렇죠. 경기를 치러야 되고 물론 뭐 김천도 김포 경남 근데 김포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했죠. 그렇죠. 순위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김천은 얘기해 주신 대로 마지막 맞대결이 그렇죠. 팬들의 엄청난 뜨거운 영혼이 담겨 있는 서울 이랜드.
서울 이랜드는 승격 플레이오프하는 관계가 없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동기부여가 그렇죠.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팬들은 있는.
서울 이랜드도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여기 박주민 감독은 어떤가요 지금 입지가?
예, 힘드시죠.
여기도 좀 네.
예, 왜냐면은 근데 박충년 감독 같은 게 3년 계약을 했거든요. 팀에서는 명확했어요. 올 시즌 리빌딩을 위한 시즌이라고 일단 뭐 구단도 박충년 감독도 그러면서 고액 연봉자들 많이 보냈죠. 김인성 선수는 연봉 보전을 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포항으로 보내버렸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K리그에 절대 한 시즌을 뭐 리빌딩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구단은 말로는 할지 모르지만 절대 없다.
K리그 1은 전혀 없고
K리그 1 절대 불가능하고
K리그2는 어쨌든 부천이 그랬다고 보긴 해야 되지 않나요?
뭐 부천 같은 팀은 뭐 그래도 워낙 예. 이 팀 예산이나 이게 떨어지니까는 뭐 우리 예산이나 이런 수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 3년 전에 그랬었죠.
네네네.
근데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리빌딩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내주셔야지 예, 이랬을 것 같아요.
박준 감독이 시즌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축구의 컨셉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 열고 두드리고 들어간다.
네, 굉장히 좀 그 골키퍼부터 좀 빌드업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선수라고 판단하는 선수로 이제 기회를 많이 주고 하면서 변화를 줬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방향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네. 성적이 안 따르면 감독 또 그걸 견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K리그2가 신기한 리그인 게 지금 뭐 이게 댓글 창에 채팅창에 나오고 있지만은 부천, 김포, 충북, 청주 어때 보면 거의 그 예산이나 인건비 생각하면 최하위권에 가야 되는 팀들이 부담 없이 도전을 하면 오히려 여기 성과가 나오는 리그고 지금 뭐 경남, 전남, 서울 이랜드
힘을 빡 주면
힘을 빡 주는 성남 그렇죠. 힘을 빡 주는 팀들은
오히려
그거에 오히려 발목 잡혀가지고 질질질질 끌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K리그2는 훨씬 더 외국인 뽑기 운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김포 솔직히
루이스
루이스
빠졌잖아요. 김포 수비는 지난 시즌 괜찮았고
지난 경기에 저기서 또 슛 하나 이렇게 뭐라고 하셨지만은 진짜 루이스가 중요했죠.
K리그1도 뭐 어느 정도 작용하는 K리그2는 정말로 외국인 공격수가 얼만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디비아.
네. 그렇죠. 발디비아 있고.
근데 7위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발디비아는. 발디비아 너무 좋아해.
아, 저는 발디비아 좋아해.
발디비아 중국행 썰도 있던데.
예. 네. 네. 실제 여름에도 있었었어요.
네. 네. 뭐 하여튼 좀 그게 많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유라고 해야 되나?
부산은 오히려 외국인 선수 비중이 그 지금 한참 이렇게 타고 있는 여름부터 네. 타고 있을 때 적죠. 라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라마스 정도.
예, 라마스 정도.
부산은 근데 선수층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아 여름에 권혁규 선수 보내고 아주 보강 잘했어요.
네, 지난 시즌에 그 대전이 여름에 폭풍 영입했던 그런 느낌으로 데리고 와서 잘 지금 맡고 있고. 뭐 작년에 설기영 감독이 이제 윌리안 레란드 티하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시즌 중에 많이 뺏겼잖아요, 또 이 팀은.
여름에 뺏겼죠.
네, 이적을 시즌 중에 계속 많이 시켰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출발이 좋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이상하게 홈 경기를 못 이기더라고. 경남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시점에 다시 올라가다 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중간 1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1위까지 토요일 날 지금 창원 축구센터 중계가 하는데 네. 올해 제가 경남 홈 승리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아.
진짜 홈 예. 네. 상대는 안산이니까 그래도 해 볼 만한데.
글레이스톤이 한창 잘하다가 침묵.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1위 싸움도 꿀잼이다 되겠고요.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 이제 5위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양도 가능성이 뭐
남긴 남았습니다.
근데 세 경기에서 일단 다 이기고 기다려야 되는.
근데 안양은 의외로 또 대진이 괜찮아서 네. 마지막까지 사실 네,
최하위 세 팀을 만납니다.
그렇죠. 11, 12, 13위 세 팀을 이제 만나니까
네. 안양 천안 경기 이거 내가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네 가능성이. 네.
근데 요즘 천안이
네. 아 그리고 천안 올라오고 있죠.
보면 엄청 좋아요.
야, 박남일 감독 기다려준 거네. 네.
네. 네. 성남을 3대 1로 이겼고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승격 플레이오프 3, 4, 5위권에 지금 김포는
뭐 5위 안에 드는 건 확정이 됐는데 네, 이제 그렇죠. 안에서 순위가 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어디 갔냐 잠깐만요. 김천하고도 지금 5점 차밖에 안 나는 김포가 중간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왔고.
네. 근데 뭐 세 경기가 남은 상황이라서 네. 저 격차가 좁혀지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청주 전남이 으쌰으쌰 올라오다가 여기도 약간 좀 힘이 딸리는
약,
느낌이고.
보합세죠 요즘. 네.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여기도 굉장히 네.
경남이 청주 원정에서 역전승 거둔 게 엄청 컸고. 경남은 대진이 계속 다 원정으로 바뀌기만을 네. 바라는 게.
근데 앞으로 다음 두 경기가 홈 홈이라서.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안산 다음 상대가 김천이고. 네. 그리고 3위 김포를 마지막 경기에서 만나.
이런 상상하면 안 되지만 경남 팬들이 홈 구장을 뒤엎어 버려가지고 남 경기 제가 원정을 살게요 그냥.
부천은 두 경기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4, 5위 경쟁은 치열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ACL입니다. 네 두. 야, 이 자세가 뭔가 이게 뭔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이게 뭔가 상징적인데 최강 감독 주성하면 코치 체제로 전북에서 꽤 오래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두 분의 이런 관계 인천 경기장인데 마치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스를 알아나는 듯한 느낌에
서 하면서 최강 감독님 네. 나는 자, 인천을 잡을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인천 상대로 산둥 최강 감독의 팀이 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인천이 ACL 올 시즌 데뷔인데 첫 두 경기를 너무 재밌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TVN 스포츠가 울산이랑 인천이 같은 날 경기하잖아요. 1-2라운드를 울산 경기를 라이브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것 때문에 바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울산 경기를 하고 인천 경기를 라이브로 안 하고 티빙은 라이브로 나가죠.
네네.
티빙 안 했었는데 이번에 바꿨어. 울산을 티빙으로 돌리고 그 TVN 스포츠 생중계를 인천으로 했는데 뭐 그럴 만했잖아요. 최근에 한번 또 오고 하니까 이 경기에서 인천이 출발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네 후반에만 두 골을 이제 내줬고 그 두 번째 골은 또 펠라이니 네. 축구팬분들 아니 아는 펠라이니의 골을 실점하면서 0-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조성 감독 경기 끝나고 이제 위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챔피언스리그 들어와서 첫 패배지만 이 패배가 좀 타격이 많이 큰 상황입니다. 조 네. 상황을 보면.
거기다가 지금 역시 우려했던 대로 그 포항전에서 무릎을 다친 이명주 선수의 부재가 그렇죠. 경기에서 계속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 앞으로 한 달 굉장히 경기 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한 달 정도 못 나올 것 같더라고 이명주 선수가.
네, 뭐 시즌 아웃 판정 나온 다른 두 선수 발표를 했지만 이명주 선수 시즌 아웃 발표는 안 했지만 당분간은 좀 나오기 어려운.
네. 사실 인천이 그 외국인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았고. 지난 주말 포항전 때 중요한 경기였지만 그 무고사를 쉬게 해줬잖아요. 네. 몬테네그로 갔다 와서. 그런데 무고사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았고.
저는 이날 가장 좀 결정적이었던 거는 문지한 선수가 너무 일찍 경고를 받아버리면서 좀 상황. 문지한 선수가 안 그래도 약간 스포츠 탈장 그것도 조금 여파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조성환 감독 고민하다가 굉장히 이런 시간에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그만 네. 시작하고.
본인도 표정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나올 때.
그러니까 사실은 중원 조합에서 지금 신진호도 없고 이명주도 없는 상황에서 문지한이 그래도 있어야 조금은 그 산둥의 공개 공세 특히 좀 무게감 있는 이 스트라이커들 공격수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를 좀 저지할 수 있었는데 여러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상황들 이런 걸 고려해서 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원에서 확 밀리고 말았죠.
최가희 감독이 노림수를 썼던 게 전반전에 그 주전들을 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펠라이니를 톱으로 놓고 뭐 후방에 후반전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경기 뒤집어놨다 크리장 같은 크리장. 경우도 이제 애껴놨다고 후반에
백발,
썼고
백발의 선수.
네, 그러니까 유 선수가 펠라인을 계속 위에 두고 이 친구가 공미처럼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얘기하신 것 같은 문재환 선수가 나간 그 자리를 완전히 뭐 이렇게 좀 장악을 뭐 하면서
그대로 노출되니까는 크리장이 이제 아크 쪽에서 때리는 거하고 그렇죠. 펠라인이가 우당탕탕 밀고 들어오는 걸 전혀 어떻게 하질 못하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 참이 최강 감독이 임경변 그러니까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술을 쓰는 게 잘 먹히는데 이날도 그 왕통이라고 그 중국의 국가대표인 오른쪽 백을 그 후반전에 제르소한테 붙였어요.
네.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제르소가 후반에 거의 뭐 공도 못 잡고 묵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전반전은 인천이 거의 뭐 골은 없지만 그래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졌습니다. 홈인데 최강희 감독이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근데 그 팀이 외국인 선수들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솔직히 네. 뭐 그 선수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전반에도 네. 막 위기라서 계속 했는데 어쨌든 그 자드송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비도 버텼고 그리고 네. 골키퍼 우리 왕년에 또 중국 국가대표 했었던
왕달레이?
네, 왕달레이. 네, 왕달레이 선방도. 전반에 일단 뭐 인천이 득점을 못하면서 완전히 인천의 플랜이. 그러니까 인천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강력한 플랜 A가 있는데 이게 막힐 때 어떤 변수를 주지 못하는 부분. 아까 최강희 감독은 스스로 상황을 네.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흐름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제 조성환 감독은 그게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약점인데 그게 어제 고스란히 다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반에 라인 안 올리고 그 니네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축구였거든요.
산동.
네. 네. 그러고 나서 후반전에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딱 답을 들고 나와가지고 묶어버리고 후반전에 카운터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면서 조별 순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2승 1패를 거두고 있긴 한데 이게 나쁜 성적은 아닌데
그쵸.
이 조 상황상 세 팀이 다 2승 1패입니다. 카야가 이제 압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세 팀이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골득실이나 다득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승자승을 먼저
상대전적
네. 네, 보죠. 상대전적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인천이 골득실이나 다득점 다 앞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승자승에서 밀려서 지금 조 2위로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남은 경기가 산둥 원정, 요코하마랑 홈경기 이게 맞대결이 이어지는데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 전적에서 밀리게 되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성환 감독이 말한 대로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만 했어도 좋았는데 이번에.
경기 수도 굉장히 많고 특히 산둥 원정이 이거 FA컵 일정 끝나고 바로 원정을 떠나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인천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게 됐어요. 이게 어느 쪽에다가 그쵸. 무게감을 둬야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주말 일정 어떻게 되죠 지금?
주말 일정이 인천은 홈 아니 전북 아니 저기 인천은 저거 원정이죠 지금 또 일정 좋지 않아요.
아까 여기 위에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정이 인천이
광주 원정입니다.
아 네. 광주 원정 빡시네요.
광주 원정
갔다가 11월 FA컵. 1일에 전주에서 하나요?
네. 네. 또 원정이죠. 그것도. 네
전주에서 원정 FA컵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겼을 경우에 그 제주나 포항
또 원정을
가서 원정을 가서 FA 결승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산둥 원정을 또 갑니다.
원정 4연전이죠 최악의 상황에.
예. 야 이거 아침 생각하면 결승전 안 올라가도 나쁜 건 아니겠는데?
어디에다 이제 힘을 줘야 그러니까 될지가
FA 이제 FA컵에 완전히 올인을 할 거냐. 네네네. 에. 근데 또 이게 좀 걱정인 게 광주 원정에서 또 그렇다고 로테이션 엄청 돌려서 힘 뺐다가 자체 이재훈 감독한테 왜냐면 올해도 광주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인천이 네. 그때 5대0인가로 진 적이 있었는데
또 이재훈 감독한테 또 네. 그 당할 수 있어.
이재훈 감독이 우리 지금 물러보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재훈 감독이 그럴 수도
있고 한마디
그렇게 되면 또 FA컵 가는 분위기가 또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부상자 뭐 델브리지 뭐 신진호 이명주 신진호 이명주 다 빠진 게 정말 크죠.
네. 그럼 중원 네. 쪽에서 지금 저 참 인력 난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환 선수 지금 옐로카 누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아침. 아무튼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물론 조성환 감독 경험이 있지만 인천이라는 팀은 이런 일정이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네, 아침도 네, 처음이고 그렇죠. 지금 FA컵 4강까지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팀에게 역사적인 시기이면서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가 돼버려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굉장히 좀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자, 울산과 전북.
네. 네, 울산 전북은 나란히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졌었죠. 근데 네. 다시 3차전 홈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조호르 상대로.
네, 울산은 3대1 승리를 거뒀고 전반 이런 시간에 그냥 아예 세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일찌감치 앞서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반 36분에 김태환 선수가 퇴장을
그렇죠. 이 변수가 있었는데 이 이제 퇴장의 발단이 된 선수 상대 선수가 베르손 수원과 부산에서 뛰었던
윤성효의 아들.
그렇죠.
그때 육성형 용병으로 네. 육성형 외국인 선수로 데려왔으나 대착이 실패했었던 베르손.
좀 K리그 15경기를 뛰었고 수원에서 8경기, 부산에서 7경기였는데 이 선수가 전반 25분에 이제 2비 공의 라인이 넘어간 상황에서 몸풀고 있는 울산 선수들 쪽으로 공을 찼어요.
3대 0으로 지고 있어서 빡쳤나?
그렇죠. 그리고 네. 박호 선수가 여기에 맞고 막 이랬는데 김태환 선수가 여기에다가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우리 김태환 선수가 네. 그냥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김태환 선수가 뭐 딱히 거친 거 한 거 없던데.
내가 그게 이제 하고 그냥 항의를 했는데 언쟁으로 인한 옐로 카드라고 이제 추후에 네. 이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러면서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명호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했죠. 심판 판정을 항상 존중하지만 이 장면은 상대 선수가 고의적으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는데 네. 그 선수한테는 카드가 주어지지 않고
이 심판이 김태환을 모르는 거야. 김태환 선수 저 정도 했으면 진짜 엄청
초특급
탐험가거든요.
스윗하게 이제 네. 항의를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죠. 그 찬 놈한테는 카드 안 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 30분에 얼마 안 지나서 김태환 선수가 태클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게 네. 됐습니다.
베르손 선수가 또 이날 골까지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장 가는 이제 현장 기사들을 보니까 후반에 경기 끝나고 이 선수가 퇴장할 때 또 울산 팬들이랑 좀 가볍게 슬랑이가 있었던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K리그 출신인데 좀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베르손이 지금 조호르에서 엄청 떴죠.
네, 잘 하고 네, 있어요.
엄청 연봉도 많이 받고 저 리그에서는 최고의 공격수로 이제 뜨니까.
너 그 나라랑 맞나보다 거기 네, 살아라.
뭔가. K리그에서 과거에 이제 자신이 잘 되지 않았던 거 뭐 네. 이런 것들 복잡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네. 뭐 그랬는지
뭐 자기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참 이건 좀 그러니까 안 그런 심판들도 많은데 보면 좀 매 경기 애매한 판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ACL이
ACL을 보면은 K리그 심판들 선녀로 그렇죠. 보인다.
아니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저는 솔직히 네.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K리그 심판들이 못 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공감 안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시아에서도 잘 봐요. 근데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월드컵을 못 나가는 거야 지금.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전북은 홈에서 라이언 시티에게 완승을 했습니다.
네, 뭐 이른 시간 아마노주 선수가 왼발로 가마찬 중거리포로 선제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동주 선수가 두 골에 관여했습니다. 전반 33분에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냈고 후반 12분에는 문선민 선수 세우기골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3대 0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최근 3연승.
K리그 포함해서 네. 3연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을 했고 페트로스코 감독 이날 경기 끝나고 부임하고 가장 좋은 경기였다. 네. 팀 스피릿이 살아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이제 페트로스코의 전설이 시작되나요?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지난번 방콕 유나이티드에서의 패배가
전 2차전에서
예, 생각이 나서
자, 아무튼 뭐 단짠 울산 2승 1패입니다. 나란히 조 2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뭐 인천, 울산, 전북 다 2위입니다.
네, 다 세 팀 다 2승 1패고요. 네. 나란히 성적이 똑같은데 울산과 전북은 아예 조 상황이 똑같습니다. 네. 1등이 승점 9점, 2차전에서 울산과 전북의 패배를 안겨준 팀들이 1위 승점 3연승 달리면 승점 9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 3위가 승점 3점, 4위가 승점 0점이고 두 팀이 이제 울산과 전북 2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북은 이제 방콕하고 순위 다툼해야 되고 울산은 가와사키하고 순위 다툼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CL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돌.
네. 아이돌 GD 아 GD.
포항의 GD.
네. 요즘 그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분은 그렇게 말아서 잘 해결하시고 네. 우리 GD. 네, 우리 축구계 GD. 기동팀. 자, 포항이 우라와 원정에서 산동이 인천 잡은 것 몇 배 이상의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3전 전승 기록했습니다.
네, 원정 경기에서 2대 0승을 거뒀는데 전반 네. 22분에 이제 김승대 선수 크로스를 정재 선수가 마무리한 장면이 있었고 후반 4분에는 이제 교체 투입됐던 김인성 선수가 패스를 내죠. 고영준 선수가 마무리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기가 좀 완벽했던 경기였던 게 우라레즈가 지금 J리그 3위이긴 한데 최소 실점 팀이거든요.
네.
근데 이 팀을 상대로 유효 슈팅 16차례, 유효 슈팅 16차례, 유효 슈팅 7차례를 퍼부으면서 이득점을 거뒀고 또 허용한 유효 슈팅 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라와가 사실 홈에서 강한 팀으로 유명한데 이날 좀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J리그 팀들이 보면은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초반부에 보면 로테이션 많이 가동해요.
네.
지난번에 인천 요코하마도 그런 전략을 나왔다가 아주 인천한테 크게 되었었죠.
제가 이 경기 중계를 했는데 제가 올해 중계한 경기 중에 손꼽히는 재밌는 경기였고 한 30분 지난 척 시간을 봤는데 43분이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줬던 포항이고 상대가 뭐 방콕이나 이런 팀이었으면 방콕도 잘한 팀이지만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라와를 사이타마에 가서 그 정재희 선수 첫골 들어갈 때 뒤에 깃발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예. 사이타마 도서관.
기대했던 박지성 세리머니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정재희 선수가 이제 골 넣고 교체가 되긴 했는데 부상이 있어가지고 또 정재희 선수 나가고 들어온 김인성 선수가 야, 이 김인성 선수를 그 전에 데리고 있던 팀들은 어떻게 쓴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이 일본 뭐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렇고 저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끝장나는 이 스피드 스타를 네네. 거의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당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라와 팬들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일본은 트위터를 많이 하니까 네. 트위터에서 난리 난 게 저 포항이 저 7번 좀 데려가는
나이를 알면 안 그럴걸? 네.
나이와 이제 전체 한 요 최근 세 시즌 네. 하이라이트 보면 그런 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날 경기에 김인성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진짜 하이패스 돌파. 네. 와, 엄청났습니다.
김인성 선수가 지금 포항에서 거의 전 경기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풀타임을 뛰진 않지만. 그런데 이날 그 갑자기 몸도 안 풀고 들어왔어요. 그 정재희 선수가 너무 빨리 나갔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무릎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날 MOM 됐습니다.
몸이 좀 풀리니까 바로 어시스트 하나 하고
골도 없이 정말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활약을 보여줬고 인생 경기 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J리그 1 최소 실점 팀인 디펜딩 ACL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지금.
네. 아릴라를 잡고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이에요.
포항을 잡았던 아릴라를 잡았던 팀이죠.
그러니까 이날도 뭐 제카 선수도 엄청나게 또 전방에서 맹활약을 해줬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 2년 전에 김기동 감독에게 제카 정도 되는 선수만 있었어도 진짜 우승했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외국인 선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아, 제카 같은 선수를 그렇게 뛰게까지 만드는 거는 진짜 감독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진짜 미친 듯이 압박하더라고요.
아니 그 제카뿐만이 아니라 김인성 선수도 작년까지 서울 이랜드에서 그랬어요.
2부 리그에서도 별로 돋보이지 않았던 선수란 말이에요. 백성동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정재희 선수도 트레이드로 이제 전남에 데려왔는데 뭐 평가 잘하는 좋아 잘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정도 레벨 안 와서 확 살아. 김승대 선수 지금 살아난 그렇죠. 거 보세요.
네. 아, 전북 가는 겁니까?
김승대 선수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또 포항에서 오래 하고 싶답니다. 이제.
아 아무튼 굉장히 좀 매력적인 팀으로 그러니까 축구가 감독의 노름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정효, 김기동이 뽑히고 있는데 아, 김기동도 그러니까 이런 게 최강의 감독 한창 잘 나갈 때 보면 다른 팀에서 제대로 못 쓰거나 안 쓰던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부활시켰잖아요.
네.
이동국이 대표적이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전에 같이 했던 감독님들이 뭐 못해서라기보다는 뭐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잘 그걸 해결을 해주고 이 선수가 잘하는 거를 좀 북돋아주면서 좀 기량을 뽑아내는
또 다른 상황이 있죠. 왜냐면 포항은 이제는 리그 최고 레벨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이정류를 주고 데려올 수 있는 팀은 아니니까 김기동 감독 항상 선수를 데려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딱 강점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겠다 저거 갖고 와서 그러면 자기 선수 영입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지금 요즘에 포항 2선이 앞에 제카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런 2선이 또 더 돋보이는 것도 있지만 2선 선수들이 확실한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 자원들이.
그 세 명이 다 스타일 김승대, 네.
보영준, 뭐 정재희, 김희재, 김희정
다 다른 스타일로. 네. 네.
근데 그 플레이들이 다 합이 맞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
오베르단 빠졌는데 별 표가 안 납니다.
한찬이하고 김종우하고 네. 한찬이 김종우 조합도 올해 거의 가동이 안 됐어.
한찬이도 있었네.
한찬이 그날 미친 듯이
하더라고. 한찬이가 수년 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그렇죠. 선수인데
네. 여름에 데려와서
무려 이승모를 내주고 데리고 와서 정말 잘 쓰고 있고. 네, 참 김종우 선수도 뭐 어디든 자기 밥값은 했던 선수지만 어쨌든 2부 리그에서 있던 선수를 또 끌어올려서 또 잘 쓰고 있고
이정효와 김기동을 모두 거친 남자.
아 그러네요. 네. 아, 나이가 좀 있지만 여전히 잘 활용이 되는 허인의 친구. 네. 아 그러니까 참 그 우리가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사실 뭐랄까 이 K리그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포항 경기를 보면 아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경기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그 TVN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 하이라이트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다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대한 K리그 인기도 최근에 많이 좀 관심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침도 우리가 꽤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되게 인기 없는 콘텐츠였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 중심에서 김기동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 1위를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라와가 승점이 4점밖에 안 되네. 네.
네. 우라와 우한이 서로가 물려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포항은 이제 가장 먼저 K리그 구단 중 가장 먼저 조 1위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경기에서
우한이 박지수 선수가 있죠.
그렇죠.
말콩도 있죠.
네. 여기가 그 말콩이 작년 득점왕이죠.
작년 득점왕하고 이제 사우디 리그 갔다가 반년 만에 지금 임대로 우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한이 그 광주 그 해체되면서 거기서 선수들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근데 우한도 지금 저기 팀 구단주가 내가 모든 부채까지는 떠안을 테니 지금 좀 가져가라. 라고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포항의 얘기까지 한번 정리해봤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연맹 리포트 중요한 결정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K리그 출전 선수 명단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18명이죠.
야, 그러면 양식 바뀌겠는데? 종이가
그렇죠, 좀 길어지거나 양식 좀 바뀌겠네.
선발 11명, 벤치 7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11 플러스 9로 바꾸겠다.
그렇죠. K리그 2는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 여파로 이제 18명 체제를 유지하지만 K리그 1은 다음 시즌부터 20명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교체 선수는 뭐 그대로인데 어쨌든 코로나 거치면서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잘 맞춘 거라고 봐야 되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드캐리에서 다뤘기 때문에. 하드캐리 사라지면
아무도 기억 못 하는 거래.
두 시간 동안 열매를 넣으면서 작년에 이미 다뤘었던 네. 주제였는데. 아 근데 뭐 연맹에서도 저 부분을 작년부터 뭐 저도 기사로 쓴 적도 있었었고 인지를 하고 있다가 몇몇 구단들이 좀 반대를 했었어요. 저렇게 투입 안 할 상황이 높은 선수들을 두 명 더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연간에 한 3-4억 정도의 어떤 저 재정적 부담이 는다.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뭐 같이 원정 다니는 거,
그렇게
수당
많이
뭐 이런 것들. 예.
경기도 안 나가는데 수당을 왜 줘?
경기 안 나가도 수당을 승리, 주죠. 수당. 승리 수당.
아 승리했을 때 네. 명단 들어 있으면 네. 그럼 규정을 바꾸면 되지 돈 안 쓸 거면.
그래서 근데 뭐 결국은 이게 국제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통과됐습니다.
뭐 이미 ACL은 벤치 12명까지 앉을 수 있고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뭐 라리가 세리 이런 데는 12명까지거든요. 프리미어리그 네. 9명까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늘려가는 추세라서 이게 발맞춰서 다음 시즌 뭐 12명까지는 아니지만 벤치 9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K리그 발전에.
K리그 발전이요? 일단은 뭐 글로벌 분위기를 따라간다도 있지만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가 두터운 팀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막 돌렸을 때 시도민 구단 감독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쪽도 우리도 뭐 선수 퀄리티는 딸리지만은 보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원정을 갈 때 보면은 결국 한 명을 지금 정도 더 데려가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도 있고
명단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 또 네. 경기 상황에서 이 선수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좀 어떻게 보면 해소시켜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K리그 1 12개 구단 각 구단 이제 감독 혹은 이제 구단 주요 관계자에게 전화 걸어서 그때 확인했을 때는 3개 구단 정도가 반대했었고 9개 구단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 응원석의 관람 편의 차별 금지한다.
네, 어떤 네. 내용이냐면 이제 경기장의 좌석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조건이 달렸습니다. 보도자료 상에서는 원정팀을 되게 좁은 구역에 과밀하게 수용을 하거나 경기장에 다른 구역이 남겨 있는데도 좁게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야가 좋지 않은 자리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원정 응원석 가격이 홈 응원석 가격이랑 같은 조건에 있는 좌석인데도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몇몇 구단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차별적으로 책정을 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댓글에 대구 얘기 나오네요.
최근 이슈가 있었던 게 또 대구였으니까.
네네네. 화장실도 세 칸밖에 안 준다고. 화장실도 이렇게 동선을 통제를 하나 보죠?
예. 네. 그쪽에 있는 이제 화장실에서 네.
대구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울산은 정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은 원정석에도 홈하고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쪽에 원정석 원정 팬들 전용을 쓸 수 있는 매점도 열어주고 네, 화장실도 뭐 안내해서 인도하고 하니까 좀 연맹이 원하는 방향은 울산 쪽처럼 그렇게 해라. 네, 원정 팬들도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원정 팀 야외에 있다고. 네,
광주도 아마 원정석 쪽이 상당히 좀 시설이 좋지 않다고 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만 해소 차원에서 일단 좀 차별 금지. 명문화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저거는 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약간 감정적으로 이제 원정석 배치를 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당해봐. 그러니까 연맹에서는 규정을 통해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제 명문화 시킨 겁니다.
천안 쪽 같고 상암도 그런가요? 자, 그리고 이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가고 있는 김포인데 지금 약간 기본적인 팀 라이센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건부로 만약에 승격 그 순위에 들게 되면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걸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김포, 조건부로. 네, 그렇죠. 네. 김포가 이제 관중석 증축 계획을 제출을 했고 이걸 이제 연맹이 검토한 결과 내년 이제 4월까지 현재가 지금 한 5천여 석 정도 된다고 해요. 관중석 규모, 솔타워 구장 규모가. 이걸 이제 K리그 1 최소 기준이 만 명 정도까지 확대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승격이 가능하다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6개월 동안 5천석 증축이 되나요?
일단 시의회에서 지금 안건 올라가가지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우리 중계에 보면은 그쪽 있잖아요. 이 왼쪽 우리 본부석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 조명 네. 서 있는 그쪽에 이제 새로 관중석을
그러니까 임시석은 안 되고 네네. 정식으로 5천석을 늘리겠다는 네네. 건데.
네, 뭐 김포도 스스로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빨리 승격 가능성이 열려버릴 줄은. 네,
2년 차인데.
네.
경기보기 되게 좋게 됐긴 해요, 김포가. 네. 네,
그리고
여름에 벌레가 많아서 그렇지.
뭐 저기 이제 보도자료 나오진 않았지만 조명 문제도 지금 좀 있거든요.
네.
김포 중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조도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라이센싱에 이게 있을 거야 아마 몇 럭스 이상이 네. 돼야 이게.
그러니까 평균 조도는 맞춘 게 맞는데 이게 그 조명 위치 자체가 너무 그 그라운드 가깝다 보니까 가운데는 엄청 밝은데 이게 주변부가 엄청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기에 관중석 만들면서 그 조명 자체도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잘 정리가 돼서 그 만약에 승격이 안 되면 뭐 이게 다시 그냥 뭐 급하게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선수 최저 연봉 기본 거 수당 뺀 거. 예. 네, 이게 2,700만 원으로 인상. 지금은 2,400만 원이었네요.
네, 이게 네. 4년 전에 2020년도 시즌부터 이제 적용이 됐던 금액인데 그때 이제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오른 거였는데 이제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고려해서 최저 급여를 2,70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급 연액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급 이제 연애 이제 네. 기본급
연봉이랑 똑같은 말인가요?
최저 연봉
그렇죠.
네, 네 최저 연봉
세금 다 포함 세전
세전 세전으로. 저거 작년에 이제 외국인 선수 커터 확대 관련된 공청회 할 때 이제 염기훈 이근호 두 선수 협의회 예, 회장 부회장이 왔었는데 그때 사실은 그 외국인 선수 커터 얘기하고 별도로 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이근호 회장하고 네. 회장이 결국은 저것도 1년여가 지나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후 이제 선수협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협회 연봉 인상 환영한다. 네네. 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뭐 선수협의하고 네. 서로 각 세우지 말고 또 발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해서 정책 반영하면 좋죠.
그렇군요. 자, 이런 또 여러 가지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화끈한 볼거리들 외에도 이렇게 뒤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이사회 안건 심의 의결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나눠봤던 10월 26일 크크크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견 있으신가요? 있습니까?
이견이요? 아니면 네. 의견이요?
이견.
이견이요?
아니면, 아니면 뭐 못한 얘기?
못한 얘기요? 아까 전에 뭐 펠리페 얘기
아 펠리페 이적 썰 네. 전북?
펠리페
광주에 있던
네, 지금은 서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청두 농청에서 맹활약하고 있죠. 산둥의 네. 크리장처럼
네. 펠리페 미니 서정타임 네.
네,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대로라면 전북이 펠리페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미 지난 시즌에 영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펠리페 선수가 경기 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적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적료 문제가 조금 높다 보니까 안 됐는데 지금은 펠리페 선수가 청두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3위, 2위 요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펠리페 선수가 압도적인 에이스입니다. 청두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보낼 의사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울산에 있는 박호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FA로 최강희 감독이 산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네, 계약이 종료되죠 올해로. 네네. 울산하고는.
뭐 이 시간 이때까지도 재계약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 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협상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울산 입장에서는 박호 선수를 못 잡는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외부 팀하고의 접촉에 대해서도 구단도 뭐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 비어 있는 팀들 감독 얘기는 있나요? 네, 예, 시즌 끝나고 나서 네, 그 얘기는 또 저희가 없습니다. 더 나눠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타천 네. 자천 타천 네, 추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여자 축구 하고 있는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본 게임은 일단 북한하고 그, 중국이랑 네. 해야 되니까
올림픽 예선인데
빡십니다. 이게 남자 여자 올림픽에서는 다 빡셔요 지금 남자도 3.5장인가?
아, 이게 그리고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저기 감독님. 벨 감독이 아마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벨 감독은
올림픽까지?
아니 아니야. 벨 감독도 약간 마음은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모르죠. 이제 올림픽 출전권을 따게 된다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또 긴 연장 제안을 협회가 하지 않을 것 같고.
벨 감독은 한국에서 계속 감독상을 하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있고.
꼭 여자 팀이 아니더라도
좀 남자 팀 쪽도 네. 벨 감독은 K리그 쪽하고 인연을 맺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도. 자, 평가는 엇갈립니다. 많이 엇갈리고요. 네. 네. 좋은 얘기 할 게 있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금까지 저는 서우였고요.
조효정이었습니다.
네, 서로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